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여섯 주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을 참회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단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변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순절이 40일이 된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사순절이 40일간으로 정해진 것은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였습니다. 튀르키예 동남쪽에 서울 면적의 2분의 1이나 되는 이즈니크 호수가 있는데 니케아는 그 호수의 동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이마에 젤을 바르고 참회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시작했다고 해서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고기, 우유, 달걀, 생선, 기름은 아예 먹을 수 없었기에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식사였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식사를 하루에 단 한 끼만 먹는 날이 40일이나 지속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40일, 1년에 10분의 1 이상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최대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억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회의 날을 가진 후에 부활절을 맞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요된 사순절 금식은 그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눌림과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순절이 시작되기 3일에서 7일 전의 행사인 카니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카니발은 고기를 뜻하는 까르네와 안녕 즉 바이를 뜻하는 발레가 합쳐진 말 고기여 안녕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한 카니발을 사육제 즉 고기를 감사하는 축제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도 먹지 못하는 부실한 식사와 금식을 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며칠 동안 방탕하게 욕망을 즐기며 육체를 위하는 시간을 갖고자 축제를 연 것이 카니발 사육제입니다. 특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하루 전, 즉 카니발의 마지막 날을 기름진 화요일이라는 의미로 마흐디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르게 그렇게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교회는 금식의 의미와 정신을 바르게 일깨워주기보다 그런 광란의 시간을 갖게 하고서라도 사순절에 금식과 금욕을 하는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축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럽과 남미의 가톨릭 국가에서는 욕망과 쾌락의 카니발 후에 절제와 참회의 사순절 금식이 시작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쾌락을 즐긴 후에 절제와 참회의 금식이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직전에 카니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사육제,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등 여러 형태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한 카니발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축제를 가졌다고 해서 사순절에 더 철저한 금식을 지키고 사순절에 바른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려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카니발의 쾌락을 즐기려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어떻게 퇴락해 가는지와 카니발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목도한 종교개혁자들은 바르지 못한 동기로 시작된 카니발과 사순절의 형식적인 금욕 전통을 폐하였습니다. 다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사순절의 본질인 참회의 정신만 이어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참회의 토대 위에서 부활절에 참된 의미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순절 직전에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는 광란의 카니발을 버리지 않았기에 사순절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사순절 동안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금욕과 금식을 하지 않기에 사순절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사순절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심을 수용하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참회를 통하여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참회는 주님의 부활을 또렷하게 드러내어주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영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씨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밭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씨를 뿌렸는데 아예 포도가 한 송이도 열리지 않았고 거기에 다시 수박씨를 뿌렸더니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물 공급이 부족해서 수박이 열리다 말아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딸기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딸기가 열릴 것처럼 보였는데 딸기나무 가시보다 엄청나게 큰 탱자나무 가시에 딸기가 찔려서 몇 개는 따서 먹었지만 파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호박씨를 뿌렸는데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맞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라고 했다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씨는 동일하고 밭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 제목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땅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결실에 초점이 있기에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 결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옆에 두다, 옆으로 던지다의 의미입니다. 비유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재료를 통해서 지식과 깨우침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할 때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유는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쉽게 다가오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콩나물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등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자가 된 고구마 전도왕이라 불린 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고구마로 보았습니다. 고구마를 삶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서 다 삶겼는지 확인하듯이 예수를 믿는지 확인을 해볼 때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젓가락으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너는 어제 고구마 몇 개나 찔러보았니? 라고 물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섯 개라고 답합니다. 그 중에 익은 것이 있든 라고 물으면 하나는 익었고 나머지는 생 고구마던데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대화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분들은 지금 옷은 양복을 입고 있어도 밤에는 손수레에서 고구마를 구워 파는 군고구마 장수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고구마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고구마 전도와 비슷한 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큰 무리가 나왔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비유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몰려드는 무리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의 손에 이끌려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도 있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캠핑하는 사람이 불멍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말씀멍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바르게 알아듣고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우이독경, 소기의 경읽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적용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지만, 그 귀로 어떻게 듣는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다른 네 그룹의 청중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도 하고 나의 제국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의 넋두리일 수도 없고, 자신의 야망을 표현하는 웅변일 수도 없고, 잡담, 농담, 광고일 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빠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농부가 바람에 씨를 날려서 뿌리기도 하고, 씨가 든 자루를 나귀 등 위에 올리고 자루에 구멍을 내어서 나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밭과 밭 사이, 사람들이 다리는 통로에 씨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와 다른 유형의 밭의 결정적인 차이는 씨를 품고 삼킬 수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라 땅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씨를 품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혹 신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날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또렷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확인하며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배당을 매주일 나오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늦을 때가 많고 예배 시간 내내 비몽사몽한 상태가 되었다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신기하게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매주일 그러면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설교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가 진리로 다가오지 않고 질리게 다가오고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재미만 있어봐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그 설교자가 주님께 판단받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씨가 뿌려진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판가름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결실을 결정짓는 것은 토양의 상태이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숙련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씨를 삼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간계를 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해 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 이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무나, 영어 성경에는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일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오래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른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우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눈은 예배를 향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온갖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온갖 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예배당에 떨어진 주보에 그림이나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설교가 메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날의 설교가 전체 요약되어 있진 않고 설교 중에 나온 단어나 한두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단어를 여러 번 겹쳐서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순절이나 천국과 제국이면 그 위에 계속 덧칠해서 썼기 때문에 사순절이나 천국과 제국이 아주 두꺼운 글씨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날의 설교 중에 사순절이나 천국과 제국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보를 주었는데 거기에 여행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놀러 가는데 총무였나 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름, 중간에 만나는 장소, 저녁 식사할 곳 등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빨리 출발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중요한 것을 흘리고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눈은 성경을 향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은 듣는데 괜히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삼키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1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가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외에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구원은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구원은 실패도 없고 미완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3년, 5년, 10년 또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외치다가 헬라어로 포네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소리 지르다, 달기 울다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한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주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에 분노해서 바울 일행을 관가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은 후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쳤을 경우 간수가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는지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큰 소리로, 하지만 아주 간절한 소리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새벽에 우는 닭 울음 소리는 잠자는 사람을 깨울 만큼 힘찹니다. 그런데 그 닭 울음 소리는 소리도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듯이 무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닭이 새벽에 울 때 있는 힘을 다해 울듯이 있는 힘을 다해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이 애절함으로 외치십니까? 제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있다가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이신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로 다가오지 않고 긴가민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라고 고백하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는데 왜 제게는 수면제와 같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의 카니발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게 하려고 하는 욕망의 사육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삼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작법 중에는 씨를 땅속에 심지 않고 씨를 먼저 뿌리고 그 씨가 있는 땅을 뒤집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우리 마음의 땅을 뒤집으십시다. 만약 뒤집히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기신 이겨놓으라고 선언하신 주님께 뒤집어 달라고 엎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씨를 삼키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되고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에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더 우위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의 카니발을 소망하고 욕망의 사육제를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를 마귀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 진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킴이 우리의 삶과 가정, 한국교회, 사회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는 영적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